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23일 촉구했습니다. 류제이 중국 대사는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23일 열린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대사는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해야겠지만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1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언론 성명을 내고 이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를 포함해 중대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22일 영국 맨체스터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의 신원이 알려졌습니다. 영국 경찰은 용의자가 올해 22세인 살만 아베디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용의자가 맨체스터 출신으로 가족은 리비아계라고 전했습니다. 아베드는 22일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벌어진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나오던 시각인 밤 10시 30분경 자살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격으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테러가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모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진영과 러시아 사이 내통 의혹을 부인해달라고 두 정보기관 수장에게 부탁했지만 이들이 해당 부탁을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 거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전 현직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댄 코츠 정보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장에게 각각 이런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23일 상원 청문회에 나와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 국장은 23일 하원 청문회에 나와 지난 대통령 선거 전후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관련 정보와 첩보는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한 군사기지를 공격해 병사 1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23일 성명에서 전날 밤 칸다하라주 샤발리코트 지구에 위치한 군사기지가 탈레반 공격을 받아 몇 시간 동안 충돌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군 대변인은 갈등 지역에 증원 병력이 신속히 배치됐으며 아프간군이 밤새 전투를 통해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또 서부 마드기스주 쿠다스 지구에서도 동트기 전 이른 시간에 탈레반이 공격을 해와 정부군과 몇 시간 동안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간 병사 8명이 숨지고 테러 반군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러시아어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방송 채널 프로그램들의 경우 적어도 4분의 3가량은 우크라이나어로 방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269대 반대 15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유명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와 검색 엔진을 차단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방송 전파에서 여전히 러시아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개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유대인 대량 학살을 기리는 야드바센 박물관을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날 또 한 차례 만났습니다. 또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해 마부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1시간가량 면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영토 정령이나 두개국가 해법 등 팔레스타인과 주요 쟁점을 이루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미 정보 당국자들이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not reached that capability yet. We certainly assess.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오늘 구름 조금 끼다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미 정보 당국자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발 속도를 유지한다면 ICBM 실전 배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 미 정보 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계 위협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정권이 아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not reached that capability yet.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공개리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밝혔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그런 역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도 북한 정권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에 결국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f left on its current trajectory, the regime will ultimately succeed in fielding a nuclear-armed missile capable of threatening the United.
실전 배치 시기를 예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북한 정권의 개발 의지가 확고하고 그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하지만 북한 정권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technical hurdle remains in the survival of the re-entry platform. They've certainly demonstrated a range of missiles, a range of fuel types.
북한은 분명 사거리와 연료 방식, 추진 로켓,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변형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우주 로켓 등의 역량을 과시했지만 이 모든 걸 하나로 조합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설계의 문제로 모든 시험 발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고 미국처럼 시설 안전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서 완성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스튜어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핵 개발을 포기한 뒤 외부의 침공을 받았던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사례가 취약한 국가들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예로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But we see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who believes that regime survival is dependent solely on becoming a nuclear power.
북한이 오로지 정권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처럼 핵능력을 갖는 게 억제와 국가 생존은 물론 잠재적 공격 능력까지 확보하는 길이란 잘못된 교훈을 여러 취약국들에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츠 국장은 이날 북한의 위협을 미국 국가이익에 대한 점증하는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사이버 활동, 잠재적인 내부 불안정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 전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숙청과 처형, 요직의 교체,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계속 규제하고 정보 통제를 강화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평양의 엘리트 계층과 선별된 군대에 특혜를 베풀고 이념적 세뇌와 협박을 통해 내부 통제와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 전산망을 공격해 대혼란을 가져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과 북한의 연계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일부 사이버 보안업체들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북한과 관련이 있는 악성 코드와 비슷하다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부 이사국들은 추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3일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5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발표된 언론 성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Council is firmly united in rejecting the continuation.
안보리는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데 굳게 단결해 있다는 겁니다. 로셀리 대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태도와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매우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셀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나 새로운 결의안 채택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보리의 추가 행동 문제는 전날 발표된 언론 성명에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다른 선택 방안을 논의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의 베쇼고로 유엔 대사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유린하며 중대한 국제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not leave the total defiance of the Security Council unanswered.
국제사회는 안보리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쇼 대사는 또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프랑스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도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매슈 라이크로포트 유엔 대사는 이날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추가 대북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Security Council comes together in a speedy way to respond with further
안보리가 단합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속하게 실질적이고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안보리는 22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매우 불안정한 행동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이전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된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안보리 결의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으로 저항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은 계속해서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과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성명은 또 안보리가 북한에 보고한 모든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신속하고 진지한 방식으로 이를 따라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신속하게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안보리 일부 이사국들이 추진 중인 대북 추가 결의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 협의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1일 발사한 북극성 2형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미사일 기술 진전 상황을 과시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실전 배치를 앞둔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가 또 한 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북극성 2형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찍은 지구 사진 58장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5장을 부각시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사진을 보며 매우 흡족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쓴 로켓에서 지구를 쭉 내려 찍은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북한이 공개한 이 사진들은 미사일이 올라가면서 각각 다른 고도에서 촬영됐고 구름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지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촬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조종체계의 정확성도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기의 영상 자료에 근거하여 자세 조종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해당 영상을 보면 2단 분리 후 카메라가 보이고 화면이 안정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게 나온다며 성공적인 시험 발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 분리한 다음부터 그 카메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탄두에 붙어 있는 거 맞아요. 자세 조종 탄두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화면이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뭐 텀블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뱅글뱅글 돌거나 이러지 않고 상당히 그 저 화면이 깨끗하게 온정하게 잘 나왔잖아요. 부분은 탄두 안정에 상당히 성공했다는 그런 의미죠.
이춘근 연구위원은 대기권 밖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의 자세 조정을 위해 엔진 안에 추가 연료를 넣어 소형 엔진을 작동시켰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실장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북한의 지구사진 공개 목적에 대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극성 2형의 실전 배치를 지시한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기술을 완비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풀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까지 마친 뒤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곽 대표는 분석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중국에서 지금 강요하고 있는 입자이듬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기 전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이제 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실전 배치까지 한 상태에서 회담에서 어떤 협상을 해나가려는 그런 전술로 보입니다.
북극성 2형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지대지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북한은 지난 2월에도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21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560여 킬로미터, 비행 거리는 약 500km입니다. 하지만 한국 군당국은 북극성 2형을 사거리 2000km의 준중거리 미사일로 평가하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군은 23일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군사분계선 상공을 넘어와 대응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쯤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미상 항적이 군사분계선에 남하하는 것이 식별돼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북쪽으로 K3 기관총 90여 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 비행체가 북한군의 무인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민간 교류 제한을 완화하되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지난 2010년 한국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인사가 일부 단행된 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발언들이 나온 데 대해 오해하지 말라며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였고 북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특보는 23일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70%가 개인들이 투자해 공장을 만든 것인데도 박근혜 전임 정부가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라며 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특보는 또 조만간 이들 사업의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우선 과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교착되어 있는 상태고 임계점이라는 위험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이 없이 개성공단을 가동을 다시 시작을 하는 협상을 하거나 금강산 오이타 조치 재개하는 방안을 하거나 아니면은 북핵 문제에 성과가 없는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미 관계 역시 북핵 문제에서의 해법이나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한 거죠.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국제사회와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에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그런 분야에선 민간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해 곧 승인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6.15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훼손되는지 아닌지 따져보고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시작으로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되 엄중한 북핵 상황을 고려해 관계 진전의 속도를 조절하는 대화와 압박 병행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브랜스테드 신임 대사는 중국이 미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other things they can do diplomatically and economically. To send a clear signal that
브랜스테드 대사는 또 북한 핵과 미사일은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이 모든 기회를 검토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북한이 가하는 매우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다며 미국은 중국 그리고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용한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시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대외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도표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정책 이반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동서센터와 전미북한위원회 NCNK가 지난달 북한의 대외관계를 주제로 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속의 북한이라는 이름의 이 웹사이트는 북한의 외교관계, 무역관계, 국제기구 가입 현황, 인도주의 지원, 북중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각 항목마다 지도와 도표를 충분히 활용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북한이 164개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의 공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24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나라는 중국 베이징이나 한국 서울 주재 공관에 북한 담당 당국자를 두고 북한 관련 외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970년대부터 여러 나라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냉전 시대의 진영을 바꾸면서 북한과 단교하는 나라들이 있었고 80년대에는 이라크와 미얀마가 북한과 단교했습니다. 이라크는 북한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미얀마는 1983년 자국을 방문한 전두환 한국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이 아웅산 테러를 저지른 뒤 단교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아프리카 보츠와나가 단교했습니다. 웹사이트는 또 한국통일부와 코트라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수출입 현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중 무역의 경우 전체 수출입 규모, 중국 각 성별 대북 교역 규모, 중국을 여행하는 북한인들의 규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액 등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가입한 UN과 다자기구, 지역기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미북한위원회 NCNK의 키스루스 사무국장은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웹사이트 제작 취지에 대해 정책 이반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북한 정보를 더 잘 알려 제재 이외의 다양한 공공정책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루스 국장은 다른 모든 계획들이 그런 것처럼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자료를 모으는 것은 언제나 도전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웹사이트에 새로운 정보를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 의장을 통해 북핵 위기 해결과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황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김희중 대주교는 22일 조만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그동안 한국과 한반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교황과 교황청의 사의를 표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주교는 그러나 친서에 남북 정상회담 등의 중재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체류 중이던 북한 노동자들이 모두 떠났다고 말레이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말레이 정부가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툭 마시르 쿠잔 말레이시아 내무차관은 21일 현지에서 발행되는 보르네오 포스트 신문에 사라왁주에 있던 북한 노동자 35명이 모두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동 허가증인 가진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쿠자 차관은 이들의 노동 허가증이 5월에 만료됐지만 누구도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쿠자 차관은 말레이 정부가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며 이는 민간 회사가 결정한 문제로 북한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라왁주는 지난 1980년대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광산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은 씨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건 이후 말레이 정부는 사라왁주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취업 허가가 끝나거나 합법적인 허가 없이 자국에 머물던 북한 노동자 296명을 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김정남 씨 암살 사건으로 한때 국교 단절이 거론될 정도로 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자국 내 말레이시아인들을 전원 억류했고 이에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씨의 시신과 북한인 용의자들의 북한행을 허용하는 대신 억류 자국민들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북한에 대한 반감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남 씨 암살 사건으로 말레이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외국인 여성 용의자 2명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예선전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여행 경보 발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에 있던 유일한 북한 식당이 최근 문을 닫았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다툭 아마드 마슬란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 차관은 지난 3월 의회에서 대북관계 악화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슬란 차관은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교역액이 지난해 약 420만 달러에 불과했다며 대북관계가 말레이와 동남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말레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대북 교역이 말레이시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1%에 불과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70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부의장국에 선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이 쿡아일랜드와 코트디부아르, 소말리아, 수리남과 함께 70차 세계보건총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장에는 러시아의 베로니카 스키요르트소바 보건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최고 의결기구로 매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리며 194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이사회에서 제출한 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합니다. 총회는 매 회기마다 의장과 5명의 부의장을 뽑아 다음 임기자가 선출될 때까지 총회를 관리하게 됩니다. 제70차 총회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에서는 이번 총회에 강하국 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999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기금 모금 사이트인 GoFundMe.com에서 18일부터 투병 중인 탈북자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모금운동을 시작한 김성민의 친구들은 현재 김 대표가 암투병 중이라고 밝히고 동료 탈북자들과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김 대표를 돕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이번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투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검사 결과 뇌종양 진단이 나와서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 검진과 검사를 통해 뇌종양이 폐에서 전이됐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현재 폐암 4기를 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영직 사범대학에서 시를 전공하고 대위로 인민군 예술선전대 작가로 복무했던 김 대표는 1995년에 중국으로 탈북했다 강제 송환된 뒤 이듬해 재탈북해 1999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대북 전문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자유 북한 방송을 설립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목소리를 전하며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 북한 방송입니다.
2004년부터는 미국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지안 숄티 대표와 함께 해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마치면서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 인권 민주화 운동을 뭐 끊임없이 진행해 왔지만 북한 자유주간은 일주일 동안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주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을 오가며 의회 청문회와 토론회,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다시 김 대표의 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자들 그리고 남한에 있는 북한 인권 NGO 단체들이 무지 관심을 가지고 고무적이다 하면서 미국도 꽤나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관련 그 행사도 많이 했고.
김 대표는 지난 2006년에는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탈북자들의 문제를 설명하며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런 활동들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수여하는 올해 매체상을 받았고 2009년에는 타이완의 민주기금회가 주는 아시아 민주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까지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위한 활동과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탈북자단체연합의 상임대표로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4차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병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을 찾은 탈북자 대표들은 김 대표의 투병 사실을 알리며 그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허광일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북한 인권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해온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의 빠른 쾌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라도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그가 빨리 완쾌되어 우리 통지들이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북한은 지난 2015년 김 대표 등 탈북자 단체장들을 한 명씩 거론하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대표는 그 같은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고향 주민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북한 주민들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그레이스 조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 씨의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느낌은 기억나요. 느낌이 이제 아 나도 드디어 대학생이 됐구나 이거였어요. 이제 그 25살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면으로는 좀 많이 민망하기도 하고 한면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첫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되게 뭉클했어요. 나도 대학생이구나 이래가지고 너무 신났죠.
지난해 늦깎이 대학생이 된 그레이스 조.
근데 제가 대학을 와 보니까요, 대학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공부를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사회 나가서 일을 할 때 좀 더 많이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제 속해서 뭔가 같이 한다던가 좀 더 의미 있게 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대학도 많이 다녀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서 본인이 준비를 해야지 이제 속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조 씨는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자서전을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그러고 이제 사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영부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였고 바락 오바마 전 정부의 외교 수장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자서전 Hard Choices, 힘든 선택들. 조 씨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그레이스 조 씨에게 미래에 대한 삶의 자세와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었구나 미국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또 이런 삶도 사시는구나 이런 거를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한 여성으로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또 다른 한 명의 여성이 공부로 성공해서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힐러리 클린턴 책을 보면서 이제 그걸 처음으로 느꼈었어요.
또 다른 한 명, 바로 탈북자 출신 미국인 그레이스 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조 씨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곳은 메릴랜드에 있는 중국 식당. 이날 조 씨는 특별한 사람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나오지 몰랐어요.
이거 잘 시켜 내려주겠지?
네, 치킨이에요. 이거 비프라 그래서 치킨으로 바꿨어요. 스파이시 닥터 다시.
You eat the spice, right? Yeah.
조 씨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전 직장 상사, 조선족 치과의사 이 선생.
That's it, that's it. Good enough.
Went to credit.
You want some? That's
all. 중국에서 살았던 조 씨는 중국 음식을 잘하기로 소문난 이 식당에서 종종 이 선생님을 만납니다. 유니폼을 입은 채로 나온 여성 치과의사 이 선생과 이 씨의 동료 의사인 인도계 미국인 남성도 함께 근황을 주고받습니다.
Yeah, the one older Chinese lady.
Oh, no, I like her as a person. She's a good person.
그레이스 조 씨가 버지니아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선생과 인연을 맺은 건 조 씨가 지난 2014년 영어 공부차 시카고로 떠나기 전입니다. 조 씨는 19살부터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간병사를 제공해주는 널싱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19살부터 4년 동안 주 40시간을 일했던 곳입니다. 당시 경력도 쌓았고 능력도 인정받았지만 시간당 $13 급여 수준을 넘기지 못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를 밝혀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회사를 통해 알고 있던 간호사의 소개로 처음 치과병원이란 데를 들어갔습니다. 당시 중국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들어갔고 중국인 의사의 교육이 충분치 않았다고 느낀 조 씨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주에 한 번 6시간씩 일정 시간 공부를 하면 주정부가 인정하는 Certified Dental Assistant 치과 보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정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그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출입증 받고 나니까 좀 더 당당한 그런 느낌.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신문 보다가 제가 아는 분이 신문에 광고가 요만한 거 나왔대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줘가지고 거기다 전화.
신문 광고로 찾아간 치과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선생이었습니다.
닥터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
처음에는 그 생각 안 했었어요. 처음엔 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닥터 리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되게 세리스파이 많으시고 이제 수술들 보면은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환자가 이제 디렉션만 잘 따라주시면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환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치료를 받아가지고 회복된 모습으로 또 다음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돼서
자신도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보람 있는 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모습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통일되고 거의 북한 분들한테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뭐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나만 좋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다. 시도할 볼 만하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주변의 친구와 지인들의 격려도 조 씨가 치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조 씨는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난 후 치과 의사가 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성실하게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씨가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또 모범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조선족 치과 의사인 이 선생입니다.
필요할 때는 항상 있는 게 드레스예요. 스케줄이 아니더라도 나 스태프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필요한 게 어떡할까요? 하면 꼭 와요. 너무 믿을만하죠. 빨리 공부 끝나고 풀타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일을 잘해요. 환자들도 예전에 환자들도 오면 자꾸 그레스만 찾아.
이 선생은 다른 보조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 씨는 최근 워싱턴 DC 또 한 곳에 치과 병원을 열었다면서 학업과 인권 운동에 바쁜 조 씨에게 일을 제안합니다.
You are promising me you're gonna be the full time and it's gonna have long term at least like 2 years, 3 years. I can let my manager.
학교에 다니느라 병원에 나오지 못하는 그레이스에게 적어도 2년에서 3년. 제대로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병원의 관리 책임을 맡기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가끔씩 일을 도와주곤 했지만 조 씨는 이 선생의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선뜻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선생이 새로 문을 연 병원을 방문하기로 조 씨는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그레이스 조 씨의 네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 오늘 구름 조금 끼다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입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 오후부터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양덕 아침 기온 10도, 낮 최고 26도,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8도고요. 중강 아침엔 8도, 낮엔 23도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맑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 11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 최저 14도,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사리원 아침 최저 13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전에는 오전에 비 소식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6도, 풍산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20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2도, 운기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5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발표된 언론 성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셀리 대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태도와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매우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셀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나 새로운 결의안 채택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보리의 추가 행동 문제는 전날 발표된 언론 설명에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단일 선택 방안을 논의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의 베쇼 고로 유엔 대사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유린하며 중대한 국제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 의원 64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슬람 반군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남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령은 해당 지역에 60일간 발효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해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추종하는 반군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정부군과 반군 간의 산발적인 국지전이 계속돼 왔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는 현재 반군 지도자를 찾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투로 경관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으며 반군 쪽에서도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영국 맨체스터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의 신원이 알려졌습니다. 영국 경찰은 용의자가 올해 22살인 살만 아베디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용의자가 맨체스터 출신으로 가족은 리비아계라고 전했습니다. 아베드는 22일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벌어진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나오던 시각인 밤 10시 30분경 자살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격으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테러가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모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ISIL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자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한 군사기지를 공격해 병사 1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23일 성명에서 전날 밤 칸다하라주 샤왈리코트 지구에 위치한 군사기지가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몇 시간 동안 전투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군 대변인은 갈등 지역에 증원 병력을 신속히 배치했으며 아프간군이 밤새 전투를 통해 빼앗긴 곳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또 서부 바드기스주 쿠다스 지구에서도 동트기 전 이른 시간에 탈레반이 공격을 해와 정부군과 몇 시간 동안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간 병사 8명이 숨지고 반군들도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청장은 BOA에 보충 병력이 현장에 도착한 뒤 정부군이 곧바로 이들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러시아어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방송 채널 프로그램 등의 경우 적어도 4분의 3가량은 우크라이나어로 방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269대 반대 15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이 같은 조처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유명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와 검색 엔진을 차단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방송 전파에서 여전히 러시아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진영과 러시아 사이 내통 의혹을 비호인해달라고 두 정보기관 수장에게 부탁했지만 이들이 해당 부착을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 거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전 현직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장에게 각각 이런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츠 국장은 23일 상원 청문회에 나와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